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5년에 걸친 내전이 끝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관영 알와탄 신문과 인터뷰에서 알레포에서 반군에 대한 정부군의 승리가 정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알레포 승리가 전쟁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종전으로 향하는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알레포에 반군들이 남아있는 한 어떤 방식의 휴전 구상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군들은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피난을 위해 5일간의 휴전을 제안했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독일 함부르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2차 회담을 갖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고위 지휘관 2명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ISIL의 튀니지계 고위 지휘관 2명과 이집트 배경을 가진 일부 측근들이 최근 며칠 새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를 탈출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서북부 이들리브주로 향했습니다. 시리아 내 ISIL 감시단체는 ISIL 지휘관들의 탈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ISIL 내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를 위한 발판으로 필리핀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핀 노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은 남중국해 순찰을 위해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이용하거나 항공모함에서 출격시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들이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을 경우 중국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전략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41의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내년도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핵 합의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자리프 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보리도 지지하는 다자간 협정이라며 미국이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면서 핵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미 의회가 지난주 이란 제재법을 연장한 데 대해 핵 합의 위반이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제재가 이란에 피해를 주기는 하겠지만 이란을 망가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 검찰이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라트코 물라디치에 대해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알란티에저 선임검사는 물라디치를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하지 않으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정의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물라디치가 지난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 유엔 보호시설에서 수천 명의 이슬람 교도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지난 3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60개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3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4m, 그 밖의 예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 60개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감시 대상 품목은 국제적으로 통제되진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개발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잠수함 선체 강판과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수중 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잠수함 연축 전지, 어뢰 발사관 등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핵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캐치홀 조항의 충실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치홀 제도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비롯한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의 통제 품목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한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말 세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 감시 대상 품목 작성은 잠수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를 견인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SLBM 능력을 증강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에서 지정한 수출 통제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국가별 수출 통제 목록을 작성해 촘촘하게 제재망을 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가들이 수출 통제 제도를 좀 더 이제 엄격하게 이제 시행을 한다면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그러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별적인 국내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수출 통제 내지는 그 거래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느슨했던 제재의 끈을 좀 더 이제 조여간다는 그러한 효과는 있는 것이죠.
반면 국제사회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은 북한이 40년간 잠수함을 개발해 오면서 잠수함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40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건조한 게 때문에 기술 자립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와 함께 심상민 교수도 북한의 SLBM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품목별 제재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선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안보리 결의를 느슨하게 이행한다면 몇몇 개별 국가의 이 같은 조치가 과연 북한의 무기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 등 모두 130개 품목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감시 대상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최근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충실한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수석 대표는 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중 협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의 향배와 관계없이 대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한국 외교관은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것이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 바람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 내부의 경제 개혁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8일 서울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이에 따라 외자 유치를 전제로 한 30여 개의 경제개발구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핵병진 노선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외자 유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경제개발구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의 작품이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길본 북한 내에서 일고 있는 이 시장화 바람, 시장화 경제는 아마 급속도로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 개방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장마당 세대의 출현과 정보 공유 확산,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내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이 재도발하면 국제사회가 경제협력을 더욱 단절하는 악순환 속에서 내부 불안이 증폭되고 이런 불안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에서 불고 있는 시장화 바람은 북한 당국의 정책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공식 시장의 수는 김정은 정권 들어 지난 5년 새 200개에서 400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교수는 이런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과거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최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시장화의 최대의 동력은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주 유화적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대체로 봐서 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라 치면 대략 한 6, 7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봐서 시장에 대한 이러한 유화적인 정책 자체를 6, 7년 정도 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역사에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양 교수는 이처럼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시장화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재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시장화를 통해 민간이 만들어낸 각종 잉여를 광범위한 조세와 준조세 등으로 거둬들여 극심한 재정난 완화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정부는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로 등장해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의 엄청난 가격차로 발생한 독점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가 계획경제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처럼 시장화를 활용하고 촉진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내년 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죠. 이 같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이 북한의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북한은 핵 전략을 최대한 완성해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남 갈등과 미한 동맹 균열을 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내년이 북한의 과거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한국 역시 리더십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를 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2017년은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거로 봅니다. 우리 국내 상황 또 트럼프 신행정부의 초기 출범 상황을 예상한다면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선거 이후 나타난 사회 분열상을 수습하는 등 상당 기간 국내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오는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문제 우선순위를 두고 대외적으로는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17일 세종국가 전략포럼에 참석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트럼프 후보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 마치 오바마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다 쏟듯이 사회통합의 문제, 보다 나은 삶의 질, 경제의 부흥, 아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내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어떤 정부보다 상당히 정책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활용해 핵과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를 자신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적기, 골든타임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1994년과 2003년에 이어 내년에 3차 북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돼서 군사적인 충돌까지 거론되는 북핵 위기, 1994년, 2003년에 의해서 세 번째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6차, 7차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에 실제로 핵탄두 모형을 탑재해서 발사해서 성공을 하면 누가 뭐래도 핵보유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저는 북한 놓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 1월 8일, 또 트럼프 당선자 취임일 1월 20일, 4월 15일까지 이러한 정치적 계기들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의 대화를 제안하는 평화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탐색전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타진하는 한편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등 자신들의 기존 요구를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국과의 민간 접촉에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넓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 전선 전술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신년사를 통해서 대북 정책의 남북 관계가 그동안 긴장됐던 것은 다 남쪽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게 되면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개성공단 하자 이런 식으로 나면 우리 사회가 대선 국면을 앞두고 또 지금 국내 사정 불안정 속에서 매우 갈라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 위협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대북 정책 전환과 대북 제재나 군사훈련 등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면 대결을 선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5가 나온 직후 한국의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한 군의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남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이행기가 대북 제재 공조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겠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기와 한국의 정권 이양기가 겹칠 경우 대북 제재 전선이 이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은 대북 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하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5도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그 유엔 결의안 23154 47항에 국제사회는 그 9.19 공동성명의 기본 입장에 따라서 6자회담에 복귀하여 그 비핵화 실현을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영내의 그 대내적인 그 정치 상황에 따라 장기간 대화가 지연된다거나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자 제재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면 중국은 다자적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고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고 미한 동맹의 균열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도 미한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은 물론 북한에 납치된 남한 출신 피해자도 하루빨리 가족과 상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발간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는 한반도 이산가족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85세 여성인 박동열 씨는 1950년 고향인 북한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간 뒤 간첩으로 의심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실향민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1952년 북한에 붙들린 국군 포로 한준혁 씨는 2001년 탈북해 남한의 가족과 만날 수 있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딸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황인철 씨는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50여 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처럼 이산가족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피해자 상당수가 길게는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동시에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한국에서만 12만 9,616명이 북한 내 가족과의 상봉을 희망했지만 현재 절반 이상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상봉 희망자들도 55%가 80세 이상 고령입니다.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비자발적 이별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흘러도 고통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한국 국민 납치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자인 황 씨의 아버지처럼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소재 파악과 이들의 송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북한 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도 대부분 가족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라면서 이들이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주민들의 해외여행 통제나 해외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하지만 남북한 당국 모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내 정치와 군사적 긴장 상태가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남북한 모두 주민들이 제한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자 목록을 작성해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탈북민 3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강모 씨와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7급 2명과 9급 3명 등 모두 5명의 탈북민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현재 통일부 내 탈북민 공무원은 이번 신규 임용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3명은 본부 기획조정실과 통일교육원,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각각 배치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들에게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서도 5% 줄어든 수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지난 11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November it increased to 380. Also October.
코슬레 담당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1월 배급량은 지난해 11월과 같은 규모지만 2014년 11월 400g에 비해 5%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다만 가을 수확전인 7월에서 9월 하루 평균 30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에 비해서는 2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이전에도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이후 쌀과 옥수수, 콩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에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전 기준으로 240만 톤의 쌀을 수확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o we know that the production recovered in part from last year's level. The rice
올가을 수확량은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했지만 각각 290만 톤과 260만 톤을 생산했던 2013년과 2014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부분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think that the country is not able to cover its domestic needs as the production is remains.
주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식량 생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분 북한 가구들의 식량 소비 수준은 계속해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방탄복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가 담긴 북한인들의 화물을 압수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문제의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인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실어 몰래 반출하려던 화물에는 방탄복 제작에 쓸 수 있는 아라미드 실탈의 8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적발된 화물의 무게는 40kg에 달합니다. 아라미드 실은 러시아 정부가 법과 대통령 명령으로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압수된 품목이 무기나 군 장비 제조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관련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관 측은 물품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북한인들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 별에 이 보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부 링크를 통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전산망 보안 회사인 해커하우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북한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인 붉은 별의 취약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붉은 별 운영체제는 북한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해커하우스 측은 이 기사에서 붉은 별이 원격 해킹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커하우스 소속 전문가들은 인터넷 열람기 내 나라를 탑재한 붉은 별 3.0판을 분석한 결과 하이퍼링크를 통해 붉은 별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문서에서 이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나 파일을 열도록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붉은 별이 탑재된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내 나라를 쓰면서 해커들이 심은 하이퍼링크를 잘못 클릭하면 외부에서 해커들이 붉은 별을 쓰는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해당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내 나라를 해킹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쓰는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려고 붉은 별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하우스에 따르면 붉은 별을 쓸 때 자료 내려받기나 교환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관리 당국이 붉은 별 사용자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랑하는 붉은 별의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간단한 해킹을 통해 일반인 사용자가 전산망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을 획득할 수 있는 등 붉은 별의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커하우스 측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존에 알려진 붉은 별의 보안상 취약점을 설명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진열장 같은 사회지만 여전히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미국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특유의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게 취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가 7일 외국 기자들이 북한을 취재할 때 직면하는 도전 과제와 해법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정하는 선전 문화가 만연한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한 미국 기자들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지난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때 평양을 방문했던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은 북한은 진열장과 같아서 취재하기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계속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worth going. It's still worth going. For sure. And I still do try.
지난 12년 동안 평양을 오가며 도시와 시민들의 커다란 변화상을 직접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취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파인필드 지국장은 11년 만에 다시 만난 3.16 전선공장 지배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엔 빼빼마른 체구에 인민복을 걸쳤던 이 지배인이 세련된 양복을 입은 풍채 좋은 돈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양의 취재 환경은 여전히 진열장 같고 외신 기자들을 경직시켰으며 사실 여부를 분별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7차 당대회 취재를 갔던 13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은 취재와 관계없는 만경대나 농장 등을 방문해야 했고 대회 장소인 4.25 문화회관 안이 아닌 건물 500m 밖에서 취재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행인들을 취재해도 좋다는 담당 관리의 갑작스런 허가에 따라 기자들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접근했지만 같은 사람들이 두 번 기자들 앞을 지났고 미 대선 후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한 여성은 기자들이 묵던 양각도 호텔에서 이미 목격된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정부가 미리 주요 관리들과 행사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거의 매일 공개리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민주주의 나라들의 취재 환경과는 크게 대비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진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한과 서방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North Korea through our value system.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ome from a they've got a different value system in North Korea. The more we understand
북한이 왜곡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만의 다른 가치 기준을 이해해야 사회를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북한에서 진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며 이런 외부와 명확히 다른 환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북한뿐 아니라 탈북민을 취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은 외부 세계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때로는 과장과 허위 증언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리 전 지국장은 탈북민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have our own system of vetting and making it clear to them that there's no benefit to telling an untruth or telling a lie.
허위로 말하는 건 탈북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또 평양 주재 기자 경험이 도움이 됐다며 북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도 탈북민들이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 추방당한 반체제 인사들이 어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유럽에서 이 각국의 큰 선거를 앞두고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또 미국 차기 행정부의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과거 정치범 출신 인사들이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 증인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 걸로 이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이들은 또한 미국이 타이완을 완전한 민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예, 중국의 정치범 출신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먼저 이 레비아 카다르 씨가 있는데요. 먼저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슬람 계열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지도자인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 제기를 포기할 거란 어떤 신호만 보여도 중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증언을 했고요.
예.
또 이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8년 동안 투옥됐던 웨이징쉑 씨가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고 또 미국의 새 정부에 촉구를 했는데
예.
이 미국과 중국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측은 미국 시장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또 지난 1989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던 양지안리 씨가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이 민주화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정권의 취약한 부분을 직접 공격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취약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인권 문제 네. 이런 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혹시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습니까?
미국이 타이완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양지안 리 씨가 타이완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완전한 민주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미국의 관련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
이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치범 출신들의 이런 증언 또 이어지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청문회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많이 동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요. 미국 새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예.
지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 인권 문제를 대중국 정책 우선순위에 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연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요.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과 군비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 상호 이익을 동반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예.
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중국의 군비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전략 핵무기 개발과 지상발사형 이동식 핵미사일 DF-41 배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형 여론조사업체 유고부가요. 유럽 12개 나라에서 한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네.
주변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나라처럼 안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동의하는 응답자가 3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32%면 뭐 넓게 잡아서 3명 중 1명 정도가 이 이민자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특히 이런 비율들이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 주요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독일에서는요. 이런 응답이 44%였고요. 프랑스에서는 47%에 달해서 뭐 거의 절반이었는데
예.
최근 그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개헌안 국민 투표가 부결된 이탈리아에서는
예.
무려 52%나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럽 매체들은 이런 그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유럽 언론들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 주요 국가들의 반이민 정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들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헌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탈리아에서는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임했고요. 차기 정부를 꾸리는 과정에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 독일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내년에 치르게 되는데요.
예.
이 같은 반이민 정서에 기댄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나 이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 정치 세력이 확산될 것을 현지 언론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뭐 유럽 내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반이민 정서가 일반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요. 난민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난민 포용 정책을 이끄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온 난민 혹은 이민 가정 출신이 올해 이 독일 주요 지역에 크고 작은 테러와 민간인 공격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호를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이런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화요일에 전당대회에서요 집권 기독민주당 대표로 재선이 됐는데요. 이날 수락연설에서 다시는 대규모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난 7월 말 기자회견 때와 입장이 달라진 건데요. 당시에는 이 난민에 대한 문호 개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죠.
네.
이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은요,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극우 포퓰리즘 정치 세력에 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란 해석인데요.
예.
메르켈 총리가 이날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여성 의상 착용을 또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곧 또 한 달 앞으로 정부 출범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행정부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어제 중소기업청장 또 환경청장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장으로 린다 맥마흔 미국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공동 창업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맥마흔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고요. 앞서 코네티컷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이 중소기업 청장이라면 바로 이것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맥마흔 씨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맥마흔 씨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미국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이 이 환경청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여러 매체가 전했는데요.
예.
올해 48살입니다. 그동안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산업을 강력하게 옹호해왔는데요.
예.
이 환경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맞서서 여러 소송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 담당 그 부서의 어떤 리더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환경청과 싸움을 벌여왔던 인물이 환경청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건데
네.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민주당과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프루이트 씨는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프루이트 씨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된 문제가 아니고 인간 행동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뭐 하지만 현재 대부분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행동에 따른 이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도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 사령관을 지내고 올해 퇴역한 존 켈리 해병대 대장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측이 밝혔는데요. 이 켈리 전 사령관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난 2010년에 이 막내 아들인 로버트 켈리 중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뢰를 밟고 숨진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요 이라크 파병 중에 사망한 파키스탄계 미군 장교의 부모하고 설전을 벌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미군 전사자 가족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켈리 전 사령관이 내각에 포함된다면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주요 행정부 요직 가운데
네.
군 출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육군 중장 출신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 또 해병대장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을 각각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국방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번에 켈리 전 사령관이 국토안보부 장관 낙점을 또 받은 거죠.
네.
육군대장 출신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 역시 국무장관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만 국무장관은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4m, 그 밖 예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0도, 양덕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신계 지역에는 한때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3도, 개성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2도, 신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가끔 흐리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4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7도, 운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먼바다가 오후에 2에서 4m로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5년에 걸친 내전이 끝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관영 알와탄 신문과 인터뷰에서 알레포에서 반군에 대한 정부군의 승리가 정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알레포 승리가 전쟁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종전으로 향하는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알레포에 반군들이 남아있는 한 어떤 방식의 휴전 구상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군들은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피난을 위해 5일간의 휴전을 제안했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독일 함부르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2차 회담을 갖습니다. 유럽에서 권위적 선동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오늘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에서 상당수 나라들에서 권위주의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각국에서 부정부패가 급증하고 있고 특정 지도자들은 헌법을 바꿔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는 인권을 약화시키고
독립 언론을 규제하는가 하면 증오범죄와 편협한 행동을 부추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일례로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전투를 시작한 2014년 4월 이후 9,700여 명이 숨졌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핵합의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자리프 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란 핵합의는 유엔 안보리도 지지하는 다자간 협정이라며 미국이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면서 핵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미 의회가 지난주 이란 제재법을 연장한 데 대해 핵합의 위반이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란 핵합의를 재앙으로 규정하고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를 위한 발판으로 필리핀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은 남중국해 순찰을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를 이용하거나 항공모함에서 출격시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들이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랜 동맹인 미국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 경우 중국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전략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41의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내년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 검찰이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라트코 물라디치에 대해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알란티에저 선임검사는 물라디치를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하지 않으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정의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물라디치가 지난 1995년 7월 유엔 보호시설에서 수천 명의 이슬람 교도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